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왜 오늘일까?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듣기로 오랫동안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을에 있을 성찬 예식을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미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이 가르쳐져야만 했었습니다. 왜 성찬을 가르치고 왜 성찬을 설교하고 해야 할까요? 그냥 성찬 예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7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일반 음식을 먹는 그걸 보통 애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애찬과 성찬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뭐 일종의 뭐 과도기랄까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과 성찬의 구별이 그리 분명하지 않았었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도 빈부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하게 또 좋은 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도 저도 준비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오다 보니까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못하고 부자들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아,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시장에 가지고 배고프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 속에서 먼저 먹기 시작하고 먼저 먹다 보니까 넉넉하니까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는 것은 그런대로 또 좀 괜찮은데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취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이라여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찬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적어도 몇 번은 성찬 예식에 대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유래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으로 시작된 그런 예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러던 당시라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날만은 아무 집에나 손님으로 가서 아 유월절을 좀 먹고 싶습니다 하면 준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라 일렀는데 마침 연결된 집이 마가네 집 다락방이었어요. 이제 이 집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가네 집 다락방에 유월절 음식을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유월절 행사, 유월절 기념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음식도 다양하고 쓴나물까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그때 준비된 음식, 그 음식은 마가네 다락방에도 있었고 그 집에 아래층이었을지 아니면 별채였을지 모르지만 그 집 식구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음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앞집, 뒷집, 옆집, 아, 유대인들의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이 떡을 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음식을 일반 다른 음식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찬이라는 음식입니다. 우리말 성찬이란 말은 거룩한 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음식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구별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의미를 위해서 구별하신 그런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나눌 이 음식, 떡과 포도주, 이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 음식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성찬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유월절 잔치를 기념하는 그런 음식, 어느 가정에나 있어서 그것이 유월절과 겹쳐 있어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저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설주 인방의 피, 양의 피를 바른 고집만 건너가고 나머지 그 피가 없는 집들은 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참 자유를 주셨던 그런 그 해방과 자유에서 성찬에서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에서까지 해방되는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그 음식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므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만 24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여기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화채설이라고 하죠. 아, 이 떡과 이 피가 먹고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제가 볼 땐 좀 극단적이지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 떡과 피에 예수님이 직접 임재한다.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약간 말을 좀 바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의 원칙을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영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찬이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면, 행하여, 이것을 행하다. 행하다는 말이 뭘 말할까요? 먹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고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마시는 걸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좀 간단히 소개하면요. 여러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여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말하고 53절에서는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56절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예수님을 먹음을 요 문자적인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답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 되는 이야기랍니다. 성찬 예식을 영어로 커뮤니엄이라고 얘기합니다. Communion. 이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이야기인데요. Communos. 이게 unos가 union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union. Come은 함께, union은 합하다, 하나 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게 그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커뮤니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의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고 마심으로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 있으므로 한 나무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걸 떠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싹트고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희생과 속죄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셨고 피를 내주셨다, 피 흘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몸과 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설명이 있어요.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 몸을 설명하는 말씀이 함께 붙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좀 더 설명을 좀 더 느려서 하면요, 길게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성찬의 이 중요한 떡, 이것이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은 당신의 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위한다. 무엇을 위할까요?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제가 참고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앞에 말씀한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몸이다. 근데 그 너희를 위할 때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성찬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몸과 피를 내어주시며 흘리셔야 했을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피 흘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만약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왜 남의 희생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중요한 진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도 죄인. 정말 제가 여러분을 단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죄 아래서 죄의 전가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인이 자신의 죄의 모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시로 설명할 때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를 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우리 인생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도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망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희생과 속죄의 대속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을 통한 속죄, 대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품팔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는 그 직업 가운데 매품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난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관아에 가서 매를 맞아야 그 용서받는 그런 벌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대신 가서 맞아주고 그러면 그 벌 잘못한 사람은 그 돈을 매맞은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용서받고 그 사람은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흥부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흥부가에서도 흥부전에서도 흥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아에 가서 매맞아서 돈 버는 그런 일을 시도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흔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사 제도들을 이야기하는데 4장 5장에서는 속죄제를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에 보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빈부의 차에 따라서 재물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제단 앞에서 그 재물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옮겨서 그 뒤집어 쓰고 죽고 그러므로 죄가 사해지고 나는 용서받는 그런 것이 바로 속죄 제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양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그 양에게 이렇게 아론이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불의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깊은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아주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아사셀 양을 놓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서 아주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그래서 용서만 그런 방식을 삼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머리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 죄가 나하고 상관없이 멀어지고 없어진 그런 방식을 삼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그 성찬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희생을 통한 속죄의 그 귀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찬 예식은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아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 언약을 어떻게 하고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 옛 언약이 당사자들 간에 서로 언약을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누군가 하나가 지키지 못하면 깨지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아 장로님 이번 수요일 날 12시에 점심 좀 같이 하십시다. 어디 식당에서.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다시 장로님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좀 바꿉시다. 금요일 날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체결되면 옛 언약은 쓸모없는 거죠. 근데 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언약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아 그래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가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데 왜 새 언약을 맺는가? 32절 하반절 맨 끝에 가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지키고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33절에 보면 마음에 기록한 것이고 34절 말씀 보면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내가 묻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옛 언약, 속죄 제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던 그런 언약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들이 깨트림으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이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씻음받게 하는 그런 완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보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갖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속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영원한 구원,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세우신 성찬 예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 속죄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